여기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KNLS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은 미 합중국 알래스카주 앵커 포인트에서 전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기도, 그리고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2024년 7월 16일 화요일입니다.
내 영혼이 편히 쉬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기도하실 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약성경은 읽기 쉬운 성경 번역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구약성경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새번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신약에서 한 장, 구약에서 한 장 함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빌립보서와 구약 에스라기입니다.
4장.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을 사랑하고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나의 기쁨이요 나의 자랑입니다. 사랑하는 친구들이여, 여러분은 내가 앞서 말한 것처럼 주님 안에서 굳건히 서십시오. 유오디아와 순두계 두 자매에게 간청합니다. 주님 안에서 한 마음을 품으십시오. 나와 한 멍에를 맨 충실한 나의 협력자인 그대에게도 부탁합니다. 이 자매들을 도와주십시오. 그들은 클레멘트와 그 밖의 나의 협력자들과 더불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일에 나와 함께 많은 수고를 해왔습니다. 이 사람들의 이름이 모두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 안에서 언제나 기뻐하십시오. 내가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의 친절한 마음씨가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게 하십시오. 주님께서 곧 오실 것입니다.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절히 청하십시오.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러면 사람으로서는 감히 생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평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끝으로 당부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이든지 참되고 귀하고 바르고 순결하고 사랑스럽고 존경받을 만한 것들에 대하여 생각하십시오. 무엇이든 덕스럽고 칭찬받을 만한 일이 있거든 그런 것들에 대하여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무엇이든지 여러분이 내게서 배우고 받은 것, 내게서 듣고 본 것을 실천하십시오. 그러면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나를 생각하는 여러분의 마음을 다시 보여주시니 나는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합니다. 물론 여러분은 언제나 나를 염려해 주었습니다. 다만 여러분에게는 그것을 나타내 보일 기회가 없었을 뿐입니다. 내게 무엇이 필요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어려운 처지에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도 알고 풍부하게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도 알고 있습니다. 나는 배부르거나 배고프거나 넉넉하거나 가난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만족하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나에게 힘을 주시는 분을 통하여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어려운 때에 도와주시니 여러분은 참 고마운 분들입니다. 빌립보의 교우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하기 시작하여 얼마 되지 않아서 마케도냐를 떠날 때에 나와 주고받는 것을 나눈 교회는 여러분 말고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내가 아직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여러분은 내게 필요한 것을 몇 번 보내주었습니다. 내가 선물을 받아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여러분이 좋은 일을 하고 그것에 대한 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받을 보수를 다 받았습니다. 아니, 더 받았습니다. 에바브로디도가 여러분의 선물을 가져다 주어서 나는 넉넉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선물은 향기로운 예물이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실 제물입니다. 나의 하나님께서 그분의 부요하심에 따라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것을 받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영원 무궁토록 영광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해 주십시오.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들, 특히 시저 집안 사람들이 문안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의 영혼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여기는 KNLS, 올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본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에게 연락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이메일입니다. 이메일 주소는 knlskorea@gmail.com입니다. 우편을 보낼 수 있는 주소는 서울 강서우체국 443 54호이며 우편번호는 07582입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에스라기 제2장.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빌로니아로 끌려간 사람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바빌로니아 각 지방을 떠나 저마다 고향 땅인 예루살렘과 유다로 돌아왔다. 그들은 수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스가랴와 느엘라와 모르드교와 빌산과 미스발과 비그웨와 루흠과 바하나가 돌아올 때 함께 돌아왔다. 이스라엘 백성의 명단과 수는 다음과 같다. 바루스 자손이 2172명이요 스바다 자손이 372명이요 아라 자손이 775명이요 바앗 모압 자손 곧 예수아와 요압 자손이 2812명이요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사뚜 자손이 945명이요 사께 자손이 760명이요 바니 자손이 640명이요 부베 자손이 623명이요 아스갓 자손이 1222명이요 아도니감 자손이 666명이요 비구의 자손이 2056명이요 아딘 자손이 454명이요 아델 자손 곧 히스기야 자손이 98명이요 베세 자손이 323명이요 요라 자손이 112명이요 하순 자손이 223명이요 깃발 자손이 95명이다. 베들레헴 사람이 123명이요 느도바 사람이 56명이요 아나돗 사람이 128명이요 아스마의 사람이 42명이요 기라다림과 그비라와 부에로 사람이 743명이요 라마와 게바 사람이 621명이요 믹마스 사람이 122명이요 베델과 아이 사람이 223명이다. 느보 사람이 52명이요 막비스 사람이 156명이요 다른 엘람 사람이 1254명이요 하림 사람이 320명이요 로드와 하딕과 오누 사람이 725명이요 여리고 사람이 345명이요 스나아 사람이 3630명이다. 제사장은 예수아 집안 여다야 자손이 973명이요 임멜 자손이 1052명이요 바수울 자손이 1247명이요 하림 자손이 1017명이다. 레이 사람은 호다유아의 자손들인 예수아와 감멜 자손이 74명이요 노래하는 사람은 아삽 자손이 128명이요 성전 문지기는 살룸 자손과 아델 자손과 달문 자손과 압굽 자손과 하드다 자손과 소베 자손인데 모두 139명이다. 성전 막일 꾼은 시아 자손과 하수바 자손과 답바오 자손과 게로스 자손과 시아하 자손과 바돈 자손과 르바나 자손과 하가바 자손과 압굽 자손과 하갑 자손과 사물레 자손과 하난 자손과 깃델 자손과 가할 자손과 레아야 자손과 르신 자손과 느고다 자손과 갓삼 자손과 우사 자손과 바세아 자손과 베세 자손과 아스나 자손과 무은임 자손과 느부심 자손과 박북 자손과 하그바 자손과 하룰 자손과 바슬롯 자손과 무이다 자손과 하르사 자손과 바루고스 자손과 시스라 자손과 대마 자손과 느시아 자손과 하디바 자손이다. 솔로몬을 섬기던 종들의 자손은 소대 자손과 하소베르 자손과 부르다 자손과 야알라 자손과 다르군 자손과 깃델 자손과 스바다 자손과 핫딜 자손과 포게릇 하스비임 자손과 아미 자손이다. 이상 성전 막 일꾼과 솔로몬을 섬기던 종의 자손은 모두 392명이다. 이 밖에 델멜라와 데라르사와 그룹과 아땅과 임멜 등 여러 곳에서 사람들이 왔지만 가문이 밝혀지지 않아서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인지 아닌지는 알 길이 없다. 그들은 들라야 자손과 도비야 자손과 느고다 자손인데 모두 652명이다. 제사장의 자손 가운데는 호바야 자손과 학고스 자손과 바르실라 자손도 있는데 이들 가운데서 바르실레는 길라 지방 사람인 바르실레 집안으로 장가를 들어서 장인의 이름을 이어받은 사람이다. 족보를 뒤져보았지만 그들은 그 조상이 확인되지 않았다. 그래서 제사장 직분을 맡기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여 그 직분을 맡지 못하게 하였다. 유다 총독은 그들에게 우림과 둠밈을 가지고 판결을 내릴 제사장이 나타날 때까지는 가장 거룩한 음식은 먹지 말라고 명령하였다. 돌아온 회중의 수는 모두 42,360명이다. 그들이 부리던 남녀 종이 7,337명이고 그 밖에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이다. 또 말이 736마리요. 노새가 245마리요. 낙타가 435마리요. 나귀가 6,720마리이다. 가문의 우두머리 가운데는 예루살렘에 있는 주님의 성전태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성전을 애터에 다시 세우는 일을 도우려고 자원의무를 바치는 이들도 있었다. 저마다 힘자르는 대로 건축기금을 마련하니 금이 6만 천달, 은이 5천만에 제사장의 예복이 100벌이나 되었다. 제사장과 레위 사람과 백성 가운데서 일부는 예루살렘과 그 부근 마을에 자리를 잡고 노래하는 이들과 문지기들과 성전 막일꾼들은 그들의 고향 마을에 자리를 잡았다. 나머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마다 고향에 자리를 잡았다.
How I love the great Redeemer who is doing so much for me. With what joy I tell the story of the love that makes men free. Till my earthly life is ended,
I will send
songs above.
Then beside the crystal sea,
more and more my soul shall be praising Jesus and his love.
He is everything to me,
and everything shall always be. I will never cease to raise a song of glad and sing his praise. Here and in the world above, my soul shall sing of saving love. Life and joy you see, the precious friend who died for me. He has purchased my redemption, rolled my burden of sin away, and is walking on beside me, growing dearer day by day. That is why I sing his praises.
That is why joy is mine.
That is why forevermore on the everlasting shore I shall sing of love divine.
He is everything to me,
and everything shall always be. I will never cease to raise a song of gladness in his praise. Here and there in the world above, my soul shall sing of saving love. Life and joy is easy. The precious friend who died for me. Glory be to him forever. Endless praises to Christ the Lamb. He has filled my life with sunshine. He has made me what I am. Oh, that everyone
him.
Oh, that all,
oh, that all
would adore,
would adore.
Oh, that all would trust the love
of the mighty friend above and be his forevermore.
He is everything to me, to me.
He is everything to me, and everything shall always be. I will never cease to raise a song of gladness in his praise. Here and in the world above, my soul shall sing of saving love. Life and light and joy is he, the precious friend who died for me.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예수님은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우리는 죄와 율법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유를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를 계속 지어도 괜찮다는 면허증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를 통해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자유가 무엇인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시켜서 사도가 된 것도 아니요, 사람이 맡겨서 사도가 된 것도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임명하심으로 사도가 된 나 바울이 나와 함께 있는 모든 믿음의 식구와 더불어 갈라디아에 있는 여러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건져주시려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바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읽어드린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라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갈라디아는 지금의 터키 동쪽 지역으로 배경은 사도행전 13장 14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가지고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의 방해를 당하고 심지어 사도행전 15장의 예루살렘 회의도 유대인들이 제기한 문제로 바울 일행을 쫓아다니며 방해했던 이들과 무관하지 않았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유대인들이 많았던 갈라디아 지방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좋지만 율법을 함께 지켜야 한다는 주장으로 믿는 사람들이 혼란을 겪게 되고 이것에 대한 해결책으로 바울은 이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서신을 써보낸 것으로 여겨집니다. 로마서의 축소판이라고 할 정도로 비슷한 내용으로 어떤 부분에서는 문장 구조까지도 비슷한 곳도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로마서가 유대인이나 이방인 관계없이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가를 너무나 논리정연하게 해설한 책이라면 이 갈라디아서는 어떤 바울이 쓴 서신들보다도 강한 말투가 특징입니다. 고린도 후서와도 많은 면에서 비슷한 점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주로 자신의 사도권에 대한 변호 때문이지만 자기 개인의 입장을 변호하는 것이기보다는 자신이 전한 복음의 가치를 손상할 수 있다는 데서 그런 것입니다. 비록 나중 사도의 계열에 올랐지만 수사도라고 하는 베드로가 복음에 합당한 자세를 행동하지 못하고 외식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 앞에서 면박을 주는 데까지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 선택받은 일꾼으로서의 당당함을 보이기도 합니다. 2장 11절 12절이죠. 전체적인 구조에 있어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오늘 서론을 다루는 것으로 시작되는 1, 2장은 복음과 사도권의 변호로 되어 있고 3, 4장은 복음과 율법의 차이를 분명히 구분하고 5장, 6장은 이를 바탕으로 그리스도인이 살아야 할 복음에 합당한 삶의 실천편입니다. 그럼에도 조심해야 하는 것은 로마서도 마찬가지이지만 이 갈라디아서가 무수한 이론의 논쟁으로 끝나는 이념적인 기록이 아니라 역시 복음에 합당하게 살 것을 당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직도 많은 교회들이 이 갈라디아서가 경계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한 3장 19절에 율법에서 자유하지 못하여 혼란하고 복음을 구분하지 못하는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1절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모든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이 사람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사실 영원과 생명에 관한 모든 것들,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있어야 할 것과 좋은 것들은 모두 하나님 아버지로부터만 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바울사도는 로마서 11장 36절에서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이라고 감격으로 고백하고 있지만 이 우주 안에 존재하는 영육의 모든 시작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 때 비로소 우리 자신의 존재 가치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1절 상반절인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땅에서부터 난 죄의 사람들을 한 번도 긍정적으로 표현한 적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야 사실 자신에게 이로운 것을 하지 못하고 해로운 선택을 할 뿐이었음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증거하십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치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 대해 완전히 절망을 확인하고서라야 비로소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게 되고 모든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주시려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감격하게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1절 하반절인데 여기에 반전되는 오직을 붙여서 말하는 것은 앞에 부정해버린 사람에게 사람으로 말미암는 모든 것들에서는 불가능한 은혜와 능력을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특히 하늘로부터 예정되고 설계되고 세워진 교회는 사도의 지위뿐만 아니라 모든 구조와 조직, 법률이 하늘로부터 주어졌기 때문에 땅의 논리나 윤리, 법률조차도 별로 가치가 없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자들이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에베소서 2장 20절에 한 것처럼 사도들이 터가 되긴 했지만 예수도의 희생으로 세워진 교회는 오직 교회의 머리 되시고 모퉁이돌이 되시는 예수도와 교회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주어지고 명령된 말씀에 의해서만 운영되어져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2절, 3절 말씀 중심으로 은혜와 평강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과 함께 같은 확신과 고백으로 섬기고 전하는 지체로 더불어 율법주의자들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편지를 받을 여러 교회 지체들에게도 같은 격려와 사랑으로 축복하고 있음을 두 번째로 봅니다. 사실 바울은 본 갈라디아서를 비롯하여 대부분의 서신들마다 은혜와 평강으로 축복하는 것이 관례였고 대표적으로 로마서 1장 7절을 비롯해서 그의 서신들의 시작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 사도 역시 여기에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 베드로후서도 마찬가지죠. 그 축복의 대상을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라고 확인하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3절에 축복함을 봅니다. 여기서 바울의 축복은 은혜와 평강으로 항상 말하듯이 믿는 사람들이 가장 기본적인 복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든지 바울이나 교회의 일꾼을 세우는 모든 것들은 복주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죄에 신음하는 인류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이 땅 위에 교회를 주신 것은 사람들에게 복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들이 잘못되거나 저주받는 것을 원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설령 죽을 죄를 지고 절망의 상태에 있는 사람까지도 정죄받고 멸망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에스겔서 18장 32절이나 에스겔 33장 11절 같은 경우입니다. 가장 첫째 되고 모든 사람에게 줄 수 있는 복이 바로 은혜와 평강의 복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것은 돈이나 다른 것이 아니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줄 수 있고 끼칠 수 있는 복입니다. 하나님과 불편한 관계에 있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화평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복음도 화평의 복음이라 합니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이라고 사도행전 10장 36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셔서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평강을 나누고 축복할 수 있어야 함을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4절 5절 말씀 중심으로 죄를 해결하신 영광의 하나님입니다. 복음은 죄인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며 이런 거룩하고 아름다운 사랑의 의지를 가지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야 함을 이 인사말의 결론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약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4절인데 벌써 서론에서부터 구속의 역사를 들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한 구절 속에는 복음의 원인과 목적이 모두 들어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먼저고 그 뜻에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나 이 글을 쓰고 있는 바울이나 철저하게 이 하나님의 의지에 복종하는 것을 볼 수 있고 모든 하나님께 속한 존재들은 천사들이건 성도들이건 이 뜻이 우선 되어야만 합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바로 죄인 구원인데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거역한 악한 어둠과 죽음의 종노로 타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창세전부터 메시아는 예정되고 계획되었으며 수많은 하나님의 일꾼들을 통하여 이것을 인간 세상에 알리셨습니다. 그럼에도 이 일은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있어서 범죄한 사람을 통해서는 불가능하고 결국 같은 죄를 범하지 않은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라는 고백처럼 자신의 독생자를 통해서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준비하시고 예정하셔서 십자가 희생을 통한 사탄이 전혀 예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공의는 채워졌고 죄의 대가는 치러졌습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5절인데 교회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야 하는 모든 하늘로부터 있게 된 신령한 기관이나 사람들은 최종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자신의 영광을 다른 피조물에 양보하실 수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어떤 경우에라도 가려져서는 안 되고 사람이 그 영광을 도둑질해서도 안 됩니다.
Open your eyes, see the glory of the King. Lift up your voice and his praises sing. I love you, Lord. I will proclaim. Alleluia. I bless your name. Open your eyes, see the glory of the King. Lift up your voice and his praises sing. I love you, Lord. I will proclaim. Alleluia. I bless your name. 주께 I love you, Lord. I will proclaim. Alleluia. I bless your name.
위로부터 오는 지혜.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 솔로몬은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렇게 세 권의 책을 지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잠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를 솔로몬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책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평안하십니까? 구약성경의 잠언을 읽으면서 위로부터 오는 지혜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에 새기는 시간입니다. 잠언 12장은 삶의 태도와 언어습관에 관한 가르침을 주로 담고 있는데요. 잠언 12장을 해설한 글 가운데 데니 페트릴로가 2021년 Truth for Today에 기고한 글이 함께 생각할 만한 내용을 많이 담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중심으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잠언 12장 10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의인은 자기의 가축의 생명을 돌보나 악인의 긍휼은 잔인이니라.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악인은 불의의 이익을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네, 제가 이미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제는 잠언에서 의인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은 그 안에 담긴 의미를 충분히 새겨서 이해하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복습 삼아서 의인의 개념에 대해 우리가 나눈 이야기를 아주 짧게 정리하자면 행위를 통해 의롭게 될 수 있는 사람은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해서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그 사람은 점점 더 의인다운 말과 행동을 하게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의롭게 사는 사람들이 지닌 마음가짐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드러납니다. 의로운 마음은 위로 향하는 마음과 옆으로 향하는 마음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위로 향하는 마음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신실함이고 옆으로 향하는 마음은 내 주변의 사람들이 복된 생활을 누리기 바라는 따뜻함입니다. 의인이 사는 모습을 보면 사람뿐 아니라 가축을 대하는 태도도 다릅니다. 그는 가축을 다루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의 생명을 돌봅니다. 의인의 삶과 반대되는 태도를 묘사한 잠언의 표현이 흥미롭습니다. 악인의 긍휼은 잔인이니라. 네, 악하게 사는 사람이 가축에게 베푸는 긍휼, 그러니까 그가 가축에게 제공하는 최선이라는 것이 잔인입니다. 가축을 잔인하게 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사람을 대할 때는 어떨까요? 더 말할 필요가 없겠죠. 11절 상반절입니다.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네,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은 이 말씀에 깊이 공감할 것 같습니다. 토지를 경작한다는 것은 여러 날에 걸쳐 많은 시간 동안 땀을 쏟으면서 무더운 날씨를 견디고 비바람을 이겨낸 후에 결실로 이어지는 길고도 힘든 과정입니다. 제가 아침마다 출근하면서 지나는 골목길에는 구멍가게가 하나 있습니다. 점점 보기 힘들어지는 옛날식 가게입니다. 그 집 앞 맞은편 담장 아래쪽에는 벼가 자랍니다. 가게 집 주인 아저씨가 보통 분이 아니라서 해마다 봄이 되면 벽시 몇 개의 싹을 틔워서 1년 동안 화분 크기만한 논을 경작합니다. 벼가 자라는 속도는 생각보다 느립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보면 쑥 자라서 무성하게 되어 있고 또 그러다가 아무 생각 없이 들여다본 어느 날이면 벌써 결실을 맺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게 농사를 지어가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우선 우리의 마음가짐부터가 밭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마음밭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 밭에 좋은 씨앗들이 특히 하나님의 말씀이 잘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워서 결실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의 삶도 일종의 농사입니다. 당장은 결과가 눈에 확 드러나지 않지만 매 순간 떠올리는 생각과 매 순간 입 밖으로 내뱉는 말과 매 순간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의 삶을 만들면서 결실을 맺어갑니다.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모든 이야기가 우리 모두의 삶을 더 풍성하게 만드는 밑거름이 되면 좋겠습니다. 12장 11절 하반절에서는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살펴본 상반절 말씀과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내용에 큰 관련이 없어 보이죠? 이처럼 구약성경을 읽다가 상반절과 하반절 내용이 너무 어울리지 않을 때는 아주 조심스럽게 번역의 타당성을 검토해 보면 좋습니다. 제가 여기서 아주 조심스럽게 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는 성경 번역을 문제 삼는 것이 버릇이 되면 아주 나쁜 버릇으로 고질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예방주사를 맞고 시작하자는 제안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여기서 방탕한 것이라고 번역한 부분은 헛된 것이라고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혜가 없느니라 라고 번역한 부분은 심장이 없다, 즉 지각이 없다는 뜻입니다. 상반절에서 본 바람직한 사람, 그러니까 꾸준히 토지를 경작해서 먹을 것을 많이 얻는 의인과 달리 일확천금을 노리는 사람은 뭐 자기 나름대로는 열심히 살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헛된 것을 뒤쫓으면서 생각 없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악인은 불의의 이익을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네, 이 세상에는 의롭지 못하게 이익을 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들 각자에게 주어진 과제는 그 불의한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불의하게 이익을 얻는 사람들의 모습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불의의 이익을 부러운 눈으로 바라본다면 나 자신의 의롭지 못함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노력하지 않고 이익을 얻고 싶어하는 것이죠. 의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한다고 했습니다. 좋은 결실을 맺는 것은 물론이고 그 결실을 맺는 과정이 바람직합니다. 13절과 14절에서도 악인과 의인의 모습이 계속 대조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네, 악인은 신뢰할 만한 사람이 못 됩니다. 말과 행동이 다릅니다. 이런 사람은 결국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립니다. 13절 하반절에서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난다고 했습니다. 악인은 가진 꾀를 짜내며 살지만 결국 자기 꾀에 걸려듭니다. 악한 꾀로 의인을 함정에 빠뜨리려 해도 의인은 그 악한 꾀에게 희생되지 않습니다. 악한 꾀에 넘어가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나 자신에게서 악한 꾀를 없애는 것입니다. 정직하고 당당하게 살면 속임수가 뚫고 들어올 자리가 없어집니다. 14절에서는 의인이 말과 행동을 바르게 해서 얻는 좋은 결과를 정리해서 보여줍니다. 선한 말을 하면서 살다 보니 환난에서도 벗어나게 되었고 무엇보다 나 자신에게 이것이 가장 도움이 되는 방법이었구나 하고 깨닫는 데서 오는 만족감이 있습니다. 의롭게 사는 사람이 하는 선한 말들은 자기를 살리고 다른 사람을 살립니다. 의인은 사람을 살리는 열매를 맺으면서 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을 먹이면서 사람들 속에서 생명나무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의인은 자기 행동에 대해서도 만족하게 됩니다. 자신의 행동에 대해 만족하면서 사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무언가 불만족스럽고 무언가 부자연스럽습니다. 이것은 자기 행동이 아직 부족하다고 느끼는 겸손과는 다른 삶을 대하는 태도가 미숙한 데서 비롯된 부족함입니다.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는 말씀에 담긴 의미는 의로운 말을 하고 의로운 행동을 하는 사람은 그에 합당한 보람찬 결실을 거두게 된다는 뜻으로 이해됩니다. 한 가지만 덧붙이자면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의 삶을 통해 그리고 신약시대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 알려주신 내용을 보면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 사람이 느끼는 만족감은 물질적인 복이 많든 적든 상관없이 자기가 지금 처한 상황을 좋게 여기고 자족할 수 있게 만듭니다. 불안과 욕심이 가득한 세상에서 이러한 마음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예수님 아래서 누릴 수 있는 큰 복입니다.
Bountiful care.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저에게 이처럼 그리스도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온갖 시험에 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거역하는 악한 자로부터 저희를 지켜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 K